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걸려 있죠.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만 해도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2만 7천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3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30만 명 가까이 감염되었고 우리 사망자 수도 1만 3천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집계가 이렇고 비공식적인 집계로 말하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감염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망하게 될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태 때문에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염병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전염병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회와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두 번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세 번째, 교회와 신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세 가지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보내셨고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했던 적이 몇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2세대에게도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왜 인구조사가 죄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계수했기 때문에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을 계수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창을 꺼내들 수 있는 사람을 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면 20세 이하더라도 창을 꺼낼 수 있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성전세 반세계를 걷지 않은 것이 죄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성전세를 거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 때는 성전세를 거뒀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구조사한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구조사한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릅니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기뻐하고 숫자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전염병이 왜 생겼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이 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7만 명의 백성이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죄 때문에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7만 명을 죽였다면 그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전염병의 원인이 다윗의 죄 때문만입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절.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임했던 것이고 7만 명이나 죽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다윗 한 사람의 죄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전염병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전염병이 퍼졌습니까? 다윗의 죄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인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기록과 약간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 하에서는 누가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충동한 겁니까? 사탄이 충동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충동했습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조합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사탄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둘 다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때문이고 사탄의 계략과 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되는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전염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전염병의 원인은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 때문이에요.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 의학적, 생물학적 원인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박쥐에서 비롯됐대요. 박쥐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서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 보면 한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건이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일반화 오류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전염병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몇 구절만 한번 보면 여러분 애굽에게 내려졌던 열 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질 재앙이었습니다. 가축에게 임하는 전염병이었어요. 돌림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내려졌습니까? 애굽의 죄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와요.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열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전염병으로 치시겠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모스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겠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성경 많은 곳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책은 그 각 대륙의 문명이 대륙별로 어떻게 이렇게 발전 단계가 달랐는가를 설명하는 사회과학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깜짝 놀랄만한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체구가 작고 수줍이 많은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체불명의 세균에 감염되어 폐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대신 통역을 해줬습니다. 의사들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 의사들이 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라도 세균에 감염될 만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 대답 소리를 듣고 아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병실 문을 박차고 확 나가버렸습니다.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혼외 정사라도 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서투른 영어로 떠듬떠듬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에 우리 가족 농장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양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네요. 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정체불명의 세균은 동물과의 부적절한 성관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수간하는 것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창궐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전염병들은 다 동물에게서 옮겨온 것입니다. 흑사병은 쥐에게서 왔다고 하고 사스는 원숭이에게서, 메르스는 낙타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왔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전염병들이 동물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서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는 그와 같이 동물로부터 온 전염병들 그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과 오만과 이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생겼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그 시범 그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완전히 틀리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한국에서 다 잡혀가던 바이러스가 신천지 때문에 더 창궐하게 됐다. 신천지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염병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보편적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한 집단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돌았습니까? 다윗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있었어요. 사탄의 그 악한 계략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전염병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전염병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염병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세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전염병에 담겨있는 첫 번째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요, 인구조사가 끝나고 전염병이 창궐한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한 직후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큰 죄를 범했다라고, 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회개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가 행했던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불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전염병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요즘 한국 교계에서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징계의 도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봤지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을 봅니다. 34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자세히 보시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나와요.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요, 심판의 도구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한 집단이 잘못됐다, 어떤 한 국가가 잘못됐다, 정부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표적 삼아 심판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도구요, 심판의 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염병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한 후에 다윗이 회개를 하죠.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이후에 그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방법을 택하라고 그러죠. 세 가지를 택하라고 그래요. 첫째가 뭐였죠?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세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초이스를 주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뭘 선택하죠? 전염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잘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전염병을 택한다는 게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세 달 동안 다윗 그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은요, 이게 사람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람 원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쫓겨다니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죠. 그렇죠? 사울 왕으로부터 뭐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녔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니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아마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받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징계를 택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징계가 뭐예요? 7년 기근과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겠다라고 말했는지 그 근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이 그 앞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 대적은 긍휼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 재앙을 감축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이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7년 기근이 아니라 짧은 거,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 때문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 사무엘하 2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랴브나의 타작마당의 곁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일이 채워졌을까요? 3일이 채워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랬어요. 아직 멸할 게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3일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3일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푸셔서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라고 약속 말씀하시며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라고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흑사병도 지나갔어요. 사스도 지나갔습니다. 메르스도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반드시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백신을 잘 개발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방을 잘 했기 때문에 극복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족하다, 내 손을 이제 거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스가 종식되는데 한 7, 8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메르스가 종식되는데도 한 7, 8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몇 개월이나 걸쳐서 이제 종식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종식될 날이 올 것인데 그 종식되는 것은 백신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예방을 잘해서도 아니고 의료 약품이 개발돼서도 아니고 의료시설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어 마땅한 사람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았대요.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서이다. 내가 얻었던 죄로 말미암아 어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멸당에 마땅한 죄인이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시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아침마다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큰 것입니다.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덩어리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스가 7, 8개월 만에 종식된 거, 메르스가 7, 8개월 만에 종식된 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종식될 것인데 이 종식된 것이 인간의 죄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종식된 겁니다. 굉장히 빨리 종식된 거예요. 사실 이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더라도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족하다, 이제 그 손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멈추게 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24장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멈추게 하십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멈추게 했더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닙니다. 이게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8절에 보면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때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번제를 드립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자 그제서야 그 모든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죠?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라우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어느 산? 모리아산이라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뭘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죠? 신약에 와서 바로 이곳에 모리아산 이곳에, 예루살렘 이성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다 같은 장소예요. 다 같은 장소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천사를 멈추시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고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재앙을 그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염병이 완전히 그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전염병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는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지금 확성기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있는 중이십니다. 전염병은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아니지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전염병의 심판을 보며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영원한 더 큰 진노의 심판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그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자랑도 아니요, 내 의도 아니요, 내 행위도 아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으로 죽을 수는 있어요. 전염병으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든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으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의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전염병이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전염병을 대하는 교회와 신자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약물이를 치지 말고 나를 쳐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왜 왔다라고 그랬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다윗 한 사람만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계략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사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는 내가 졌습니다. 내가 졌는데 왜 저 양무리를 치십니까? 나를 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전염병을 대하는 교회와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좀 하찮게 보죠. 그렇죠? 형편없는 선지자라고 보죠. 그러나 우리보다 나은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도망갑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 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립니다. 그때 요나는 핑계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떳떳이 말을 하고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요나가 비록 형편없는 그런 선지자지만 이 부분만큼은 칭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죄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담임 목사로서 섬기면서 제가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수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 내가 인정하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워요, 저는.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하고도 제가 핑계를 댈까 봐, 나이가 들면서 핑계를 댈까 봐,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저 그게 제일 두려워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하찮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니에미아도 그랬습니다. 니에미아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니에미아 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느헤미야는요 포로 2세예요. 2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자기의 죄처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전염병이 다윗도 죄를 졌지만 다윗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죄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악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탄이 잘못했습니다. 저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내가 졌습니다.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쳐주소서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입니다.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탓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국 때문이라고 말해요. 신천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남 탓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의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일에 교회를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국에서 논쟁이 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주일 성수지. 어떻게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느냐 한탄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사회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가능한 한 모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더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분들은 가능한 한 나오지 않는 것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나 난 죽어도 교회에 나와오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닫진 않습니다. 막지는 않아요. 저는 모든 분들의 신앙의 양심을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비방하는 일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비방하시는 분들은 비방하는 일은 삼가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도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교회 문을 닫지 않는 교회들도 있죠. 사회에서는 계속 문을 닫으라고 하는데 문을 닫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나름대로의 신앙의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문을 닫고 그 외부 목사님조차도 출입을 금지하시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때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에요. 중국 잘못이다. 정부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때에 서로 비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남을 헐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사탄 때문입니다. 저 백성들 때문입니다. 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를 쳐주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 목적은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시시비비를 따지고 요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신 목적은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교회와 신자의 올바른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최후 심판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염병으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든다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족하다 이제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의 죄를 놓고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